우리가 주님의 고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3시, 요즘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많은 조롱과 멸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많은 대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죠? 그 조롱과 멸시를 계속 당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죠. 그죠? 6시부터 9시까지 한번 본문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6시면 12시고 9시면 오후 3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하루 중에 제일 밝고 하루 중에 제일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보시고 조롱과 멸시를 다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아주 극도의 질고를 경험하는 형벌이지만 동시에 공개적으로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해석하기를 주님이 어둠의 이불을 가지고 아들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셨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재밌는 해석이다. 그렇게 동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를 가려서 보호하시고 어둠의 덮개로 아들 하나님을 그 모든 수치와 조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어둠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 어둠이란 주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대번에 뭘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구약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에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아홉 번째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는 패역한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어둠이었어요. 그죠? 3일간의 어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경고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이다 하는 경고들을 거듭거듭 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강력한 상징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 자주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은 그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에 떠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이런 심판을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올렸을 그 순간에 본문은 참 독특하게도 누가 그 심판을 토설하고 있습니까? 39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떠올렸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특별히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외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떠올렸을 텐데 본문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누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한 어떤 사람들에게,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쏟아지면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본문에 있는 말 외에도 여섯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참 놀랍게도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하나만 딱 기록해놓고 있어요. 어쩌면 마가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마가의 생각에 일곱 가지,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 중에 본문의 이 말씀이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는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15장을 딱 열어보면 2절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은 일체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 침묵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더라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주장했던 자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그런 조롱들을 숱하게 쏟아냈는데 주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크게 했다, 그 소리를 크게 부르짖었다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담아서 표현한 거죠. 그죠?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당신의 감정을 많이 담아서 그 깊이와 크기를 충분히 실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마가의 관점처럼 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절정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심장 같은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방식에 보면 1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 시편 22편 전체를 인용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시편 22편 1편 1절에만 담긴 게 아니라 전체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 시편 22편 2절에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연이어 기도하셨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가 있지만 나머지를 다 빼고 이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그 어둠이 지면에 쫙 깔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상기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심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고 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혹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그 시간에 정작 주님은 내가 그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자이고 나는 그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들어주시지 않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비추어주지 않으시고 계시다 하고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죽음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할 때 죽음의 핵심 중에 하나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혹은 성경의 관점에서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나누어지고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버림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육체가,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지옥의 형벌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형벌을 누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죽음을 가져오는 분리는 무엇이 가져옵니까? 죄가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서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 하나님이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는다 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죄만이 그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들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에게 옮겨놓았기 때문에 God made Jesus to be sin for us. 하나님이 예수를 죄로 만드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져서 그분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져서 그분이 죄로 여겨지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를 대신 지고 계시는 아들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 심판과 형벌을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감당하신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복락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용서됩니까? 있는 죄가 어떻게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까? 죄가 한쪽 귀퉁이로, 여러분의 죄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무수한 죄를 여러분이 행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다 대신 감당하시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의 생명사계 아들로 피하는 자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자기를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은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 못지않게, 어쩌면 부활보다도 더 심장처럼 주의 십자가와 죽음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이 그냥 고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고와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시면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내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읽었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대신 형벌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나음받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딱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마가는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로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일반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어내는 것은 혹시 모르겠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이르는 그 휘장을, 그 문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새롭고 살 길이 열렸고, 그 휘장은 당신의 몸인데 그 몸을 찢을 때 휘장이 같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 중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의 문이 열렸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열려진 문,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에서 몸을 담으면서 성도들을 섬기면 성도들은 자주 그런 것이 열렸다면 좋아는 하면서도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어떤 성도는 특별히 훌륭해서 세인트 하고 뭔가 앞에 붙여서 성자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혹 그런 세계가 열렸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관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거 가르치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어떤 특수한 소수에게 길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처럼 실패도 하고 약점도 많고 도드러지게 뭐 내세워 사람들에게 주장할 거리가 없는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그 일에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받음이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 생명싸게 안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자기를 피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같이 그 귀한 용서와 구원의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길에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실은 그 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에 있는 강도가 먼저 들어간 것이 틀림없지만, 마가는 그 사건을 생략하고 찢어지고 새롭게 난 이 생명의 길로 누가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이방인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이 그냥 읽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마가복음이 1장을 딱 열면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는 그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1장을 딱 열면 제일 앞에 1절에 바로 그 메시지가 나오고 계속해서 군데군데 그 메시지가 직간접으로 반복되다가 마가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방인의 입을 열어서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백부장은 주님의 십자가 형벌을 집행했던 바로 그 책임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제사장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부터 어쩌면 예수님을 다 호의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와서 못 박을 때 그 총책임자가 어쩌면 이 백부장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상대적으로 주님을 지켜보고 그가 스스로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쏟아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고백을 듣자 그때부터 정말 하고 싶은 교훈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그 자기의 복음서를 요약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 복음서를 그렇게 긴 복음서를 썼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제가 옛날 우리가 어릴 때처럼 민감한 주제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성도라고 절대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종교란에 기독교 하고 쓰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알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처럼 여러분의 입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귀한 절기를 지나는 이 귀한 시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을 뿐 아니라 주의 고난에 참여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곳곳에 아픔과 탄식이 많은 이 조국 땅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통한 많은 위로와 낫게 하는 은혜가 조국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